아, 여러분들 뵙게 되니 정말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날 참 기다렸습니다. 아,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한분 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구여, 하늘과 땅이 변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 친구, 그 예수님을 제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저를 꾀일 때 저를 주목하시고 붙드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 붙드네 하셨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도피한 자의 위로 되시는 아버지여, 구하는 자의 등불 되시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인들을 선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로 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말로 아버지의 광대하심을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지천한 이 질그릇을 아들의 심령으로 채우사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을 바라오니 우리 바람을 기억하사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사 도피할 곳이 되어 주신 아버지의 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왕자 아버지 영원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메시아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결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봉사사업을 시작하시기는 하시는 초기에 성전 정결을 첫 번 행하셨고 또 끝나시는 즈음에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늘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강도들은 패싸움 하는 곳입니다. 강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는 강도들이 모이는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결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적용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찾게 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을 좀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받는 정신입니다. 정신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처음 정신은 루스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점점 계속되면서 교회에서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적용되고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이 단수적인 그런 활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보면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강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망친다면 나도 강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아버지 집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큰 성령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있는 일과 말과 행동을 하면 나도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업이고 이것이 구세주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모든 장사꾼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장사꾼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성전 세는 특별한 그 돈을 따로 동전을 만들어서 자기 돈을 가지고 그걸 사야 합니다. 꼭 그것을 그 동전을 가지고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고 파는데 또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양과 염소를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멀리 끌고 오려면 흠이 없어야 할 텐데 그 양과 염소가 지치거나 다치거나 긁히거나 상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그런 것들을 준비한 장사꾼들이 항상 성전 주위에 있었습니다. 서로서로 고객을 끌기 위해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값을 얹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이윤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악한 행위를 했느냐 하면 이제 한 가정마다 양 아니면 염소 한 마리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죽여서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네 가족을 위해서 똑같은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를 가지고 그 피를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뒤로 빼돌려서 또 팔았습니다.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오, 성전에서 피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도둑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곳이 장사꾼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엔 기도할 수도 없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준엄한 모습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성전 정결을 하실 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이건 전혀 거기에 있는 그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예식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합창단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장식들과 그런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자기가 어떤 그 능력에 눌릴 정도로 그런 권위의식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교회에서 있었어야 할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여러분 저기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 와서 그 엄청난 교회, 기가 막힌 권위와 그 교회의 교단주의를 정결케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예배 형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 큰 교회가 그 단순한 한 사람의 능력에 그렇게 굴복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위해서 하셔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치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쫓아내어 보내고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 모여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그 교회의 권위와 그 당시의 예배 형식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병고침 받고 주의 거룩한 의로운 말씀을 듣고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치료가 있는 그 참 예배의 분위기를 보고 이 목사들이 분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르사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교회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은 화평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신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정결하시는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분하게 여기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와서 밖에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를 정말 그 베개에 머리를 이렇게 얹고 쉬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셔서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생활과 내 마음을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룹 천사를 창조하시고 스랍 천사를 창조하시고 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인류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혀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반짝 없어질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재하셔야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게 창조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창조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성전, 리빙 템플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한 바로 그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애를 쓰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시고 정결케 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어떤 땐 세속적입니다.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사는 삶이 세속적입니다.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너무나 외식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치 않아 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우리 인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보여주고 상징해 주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 자체는 말이죠, 우리가 그저 가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나 그 성전이 예표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예배드리고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과 교회는 교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성전은 예표하는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항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성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거룩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느끼고 보고 배우고 상기할 수 있는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저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시죠. 어떤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한참 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회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홀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악기들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예배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되기를 그쳤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과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전 정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내 심령이 정결케 되는 경험이 없으면 반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씻어지는 정결의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거룩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전은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그 당시에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분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이 성전은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등대였습니다. 교회는요 참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등대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데 참 당신의 교회, 성전, 진리의 등대를 세계 도처에 각 처마다, 각 지역마다 두셨습니다. 두시기 원하시고 그런데 마귀가 그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사탄과 전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이 세상 각 지역 산과 들과 섬과 나라들과 각 지역에서 주의 백성들과 알곡을 모으시는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인터넷 사업은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어느 한 장소와 지역에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 속으로 모여서 정말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등대 속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보고 느끼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교회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등대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사실 교회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온갖 프로그램,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예? 세속적인 일들을 다 하고 교회 안에 가수와 배우들이 판을 치고 그런 노래와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판을 치어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멋있게 만들고 멋있는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사람을 모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참된 주의 백성을 모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된 자들만. 그래서 그 성전과 교회 안에는 정결케 된 자들이 정결케 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층의 서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이고 외식적이고 교단주의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감추어져서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구호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영혼의 동기와 그 영혼의 소원을 아시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 이기심, 우월주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 다툼, 허영이 있을 때 만민이 와서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성전이 정결케 되면 여러분 8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셨죠. 그 성전 정결하시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주님께서 진리를 부여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빛을 온 세상에 베푸시는 유대교가 있었습니까? 예스. 이스라엘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길러내신 한 백성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다고 해서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세우셔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선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이 말씀은 이방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주권을 좋아해요. 자기들만의 권한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월주의를 좋아하고 특권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똑같은 진리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장소를 베풀어주고 내 집을 그렇게 만들고 내 신앙과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게 만들어서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게 그들을 거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모인 장소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그것을 저지르기 쉬운 죄라고 했죠. 저지르기 쉬운 죄. 타고난 본성, 타고난 개성,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말, 태도, 행동, 사고방식들 때문에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강도의 굴욕이 된 겁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에 이기심이 가득 찬 강도의 굴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의 그 모습은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현재 교회들의 예배와 의식들을 뒤집어 엎어버릴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사실은 과거에도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하셨습니다. 큰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운동을 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곧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성경에 외식하는 자. 이것을 영어로 hypocrite. 제가 보면 hypocrite.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들을 일컫는 단어였어요. 그게 hypocrite.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정결케 하는 경험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탐욕, 그것은 성전이 도살장과 다를 바가 없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거기에서 얻어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무언가 얻어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내게 인간적인 유익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정결의 경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좀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희생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헌물과 예물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그들의 영적인 경험이 결여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교회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미가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들의 예물에 지겹다, 냄새도 싫고 보기도 싫다,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강수 같은 그런 동물들의 기름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싫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의 대회와 너희의 절기들과 너희 예배에 내가 신물이 난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씻는데 예수님이 뭐 알아서 다 씻어주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자주 말씀해요.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부복하여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되 내 마음속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민을 불러다가 나의 경험과 의의 경험 때문에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정결케 씻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을 밀쳐냅니까? 내 속에는 어떤 것이, 어떤 사고 방식과 어떤 잘못된 인격이 내가 주님을 막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우리가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서 존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경험을 해요. 그게 기도예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한 곳이라. 무엇을 기도해요? 죄 용서를 기도해요. 구원을 기도해요. 변화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죄 용서의 능력을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너희가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성전을 세운 이유가 너희가 와서 만민이 와서 내게 기도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무슨 기도요? 너희의 죄가 아무리 붉고 많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정결케 한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의 죄값을 주가 갚으사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씻었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드려야 할, 드려져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성전 안에서 가득 차면 그곳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제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의 집회소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개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요. 예수께서 나가시면 더러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린 성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와서 아버지 집에서 올바른 용서와 구원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씻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실 뿐더러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성질머리, 잘못된 말과 태도, 잘못된 그런 센티멘트,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과 습관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일이 내 개인적으로 먼저 경험되고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은근한 향기로 나가면 만민이 우리 주위에 모여서 치료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두려움으로 도망갈 때에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치료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치료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인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로 정말 그 성전을 정결하셨을 때 연약한 자들과 병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세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장사꾼들과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고 시끄러웠던 곳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고침받은 병자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성전 안에 주님을 찬송하는 음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왜 찬송을 부르는지 그 찬송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경험함이 없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파고드는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정말 찬송을 부를 때 돈 바꾸는 소리들과 짐승들의 울음소리들과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들이 사라지고 원래 성전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수술을 하는데 심장 수술을 하는데 제가 3일 반 만에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체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났으면 제게 옛날 기억이나 옛날 습관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새 몸을 받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요, 깨어나서 보니까요,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날 기억이 그대로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아, 예수님께 나가서 정결함 받는 일이 매일매일 선제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뭐 제가 행동하고 말하고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게 제 두뇌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의 능력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 교회 가득 성전에 퍼지게 되고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랫동안 성전을 찾아가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메마른 형식주의로 가득 차게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받은 경험, 예? 치유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찬송 소리, 진짜 찬송 소리로 하늘을 메운 것입니다. 교회를 가득 메운 것입니다. 왜 하늘에 있는 찬송 소리가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들이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말이죠, 뽐내는 식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은 너무 아름답지만은 이 세상의 가수들의 찬송과는 너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데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과거에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견과 자만심과 교회의 권위주의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분하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돌아가서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하는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을, 우리 예배들을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내 아버지의 집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고 일으키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전 그것을 압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 위에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를 제가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할 그러한 이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이제 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교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큰 건물도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어떤 한 지역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들이 만든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원래 모으신 이 성경들을 기록해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원래 모으신 히브리인들, 유대교회, 원래 주님께서 모으신 그 백성들 이외에 많은 주의 참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모으셨고 마지막 시대에 모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여러분들,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때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젠 다, 천사가 다 한번 지나봤기 때문에 주님 이젠 다 됐습니다. 낫을 가지고 휘두르십시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추수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으신 백성 이외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소그룹, 또 교회, 우리의 모임과 모든 것들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참된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의 부족함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아버지의 집으로 매일 가져오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씻으실 뿐더러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주님께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주님의 참된 성전과 교회를 우리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주여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성전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씻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치료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모임에 항상 있도록 하시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전도의 역사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